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발 여객기 한 대가 착륙한 러시아 공항에 어제 반이스라엘 시위대가 난입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내무부는 오늘 발표를 통해 어제 러시아 남서부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수도 마하치칼라 공항에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도착하자 반이스라엘 시위대 수백 명이 공항에 난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 젊은 남성들로 구성된 시위대는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며 공항 유리문을 부수고 신은 가장 위대하다는 아랍어 구호를 외쳤다고 로이터통신이 영상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내무부는 시위가 진압됐고 60명의 시위대를 체포했다고 밝혔으며 여객기 승객들은 모두 안전하다고 보안군이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항공당국은 보안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공항을 폐쇄 조치했으며 공항은 현지 시각으로 내일 밤 운영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현지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에 대응해 러시아 북코카서스 지역에서 일어났던 최근의 반이스라엘 행동에 뒤이은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흑해에서 우크라이나 무인함정 두 척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모스크바 시각 오전 4시경 흑해에서 우크라이나 해군 무인함정 두 척이 러시아군의 감시 장비에 포착됐다며 함정들이 포착된 지점들에 대응 공격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흑해함대 본부가 소재한 세바스토폴만 외곽 정박지에서 기뢰와 사보타주, 파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어젯밤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36대를 동원해 러시아 영토의 목표물들을 타격하려고 했지만 흑해와 크름반도 북서부 상공에서 러시아 방공체계에 의해 모두 파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무콜라토 치치키 우크라이나 외교차관은 우크라이나가 올해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평화정상회의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어제 3차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뒤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는 60여 개 나라가 참석한 가운데 지중해 도서국 몰타에서 지난 28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장유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연례군사외교포럼 샹산포럼에서 특정 국가들이 고의적 난기류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곳곳에서 지정학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부주석은 특히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중국군은 어떤 형태로든 타이완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부주석은 그러나 미국과 중국군 간의 의사소통 창구 재개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상호존중, 평화공존, 상생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한 관계 발전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도 새로운 형태의 서구 식민주의에 대한 반대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 한일 간 미사일 발사 정보 공유는 중국과 러시아를 저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포럼에 신시아 카라스 국방부 중국 타이완 몽골 담당 수석국장과 체드 스브라지아 전 국방부 부차관도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중국군 관계자들과 별도로 만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분쟁 중인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작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소셜미디어 X를 통한 성명에서 밤사이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이 계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상군에 의해 유도된 공군기 한 대가 하마스 초소 한 곳과 내부의 하마스 대원 20여 명을 겨냥해 공습을 가했다면서 북부 가자시티 내 알아자르 대학교 인근 하마스 무장대원들과 대전차 미사일 진지 한 개소가 목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시도한 민간 건물과 갱도 터널 내 하마스 대원 다수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의 하마스 세력을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이 같은 공격은 지난 28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날 단행했던 가자지구의 지상작전을 전쟁의 두 번째 단계로 규정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가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30호를 통과시키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에 한글이 적힌 북한제 대전차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중동문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부인한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하고 러시아의 거래 사실을 계속 폭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도에서 15도, 최고는 12도에서 2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가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3건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반대표를 던지며 저항했지만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원하는 다수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27일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30호를 통과시키고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1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리투아니아의 리티스 파울라우스카스 의장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30호를 표결에 붙여 찬성 145, 반대 7, 기권 29표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ing is as follows. 145 in favor, 7 against, 29 abstain. Draft resolution L30 is adopted.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를 주제로 작성된 결의안 30호는 일본이 초안을 작성했으며 미국과 한국,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등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 현존하는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약속과 모든 회원국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해 9월 9일 핵무기 사용의 제한을 낮추는 핵정책 관련 법률 개정을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 금지 조약 및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이날 표결에선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 서방 국가들과 한국, 일본,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등 아시아 국가가 대거 찬성표를 던지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날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결의안 30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다른 나라들도 동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나라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위원회는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또 다른 결의안 33호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130개 나라의 찬성표를 받으며 통과됐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군축 약속 이행의 가속화를 목표로 한 결의안 33호는 북한과 관련해 평화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 조속히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주제로 한 결의안 45호는 176개 나라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했습니다. 기권은 5표가 나온 가운데 북한은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결의안 45호에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규탄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결의안 45호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이 실시한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규탄한다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을 것을 포함해 해당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화적 방식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면서 이를 위한 모든 노력과 대화를 환영하고 독려하며 모든 당사국들이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표결에 앞서 자신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본문 조항 5번의 삭제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시리아, 말리 등 3개 나라만이 동조했고 중국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날 일 위원회가 통과시킨 결의안은 본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 78차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됩니다. 유엔총회를 최종 통과한 결의는 유엔의 공식 문건으로 등록돼 각국의 각종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강제력을 갖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불법 환적 등을 통해 올해 유류 반입량 허용치를 크게 초과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밝혔습니다. 불법 핵과 사이버 활동, 사치품 유입 등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여전히 공해상 선박간 환적 등 불법 방식을 동원해 불법으로 유류를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27일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한 개의 유엔 회원국이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1일 사이 25척의 북한 선적 선박이 북한 남포와 다른 지역의 유류시설에 총 46차례에 걸쳐 정제유를 운송하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5척의 북한 선적 유조선 중 9척은 안보리의 제재 대상 선박이라며 정제유 선적을 위해 다른 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것이 금지됐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전문가 패널은 이 기간 북한 남포 등지에 정박한 유조선이 촬영된 위성사진과 각 유조선의 적재 중량 등 정보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패널은 각 유조선이 중량의 90%에 해당하는 유류를 운반했을 가능성을 상정해 북한이 5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약 78만 1,497배럴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유류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여 만에 1년치 허용량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다른 유엔 회원국 역시 북한이 2023년 1분기에만 약 8만 톤, 즉 63만 8,400배럴에 달하는 정제유를 불법으로 수입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유류 항구에서 포착된 유조선 중에는 최근 BOA가 중국 해역에서 발견됐다고 밝힌 지성 6호와 천마산호도 포함됐습니다. 이 선박들은 유엔 안보리가 입항 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한 유조선들로 각각 이달 초와 지난 8월 중국 영해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었습니다. 또 2019년까지 한국 유조선 우정호였던 신평 5호도 이 기간 최소 4차례 남포와 청진의 유류 항구에서 포착돼 여전히 불법 행위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들 선박이 주로 선박간 환적을 통해 유엔 금수품을 거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다수의 불법 환적 장면이 포착된 북한 서해 초도에 더해 서해 북부의 석도 인근을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선박이 중국 닝보 저우산항과 타이산섬 인근 등지에서도 석탄을 환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중고 선박 구매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북한이 구매한 선박이 14척에 이른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특히 이들 선박 중 10척은 중국 법인에서 북한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북한이 구매한 중고 선박 상당수가 과거 중국 깃발을 달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이들 선박 중 3척만이 중국에 등록돼 있고 나머지는 중국 등록이 취소됐거나 선적 등록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BOA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선박 등록 자료를 분석해 북한이 올해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최소 30척의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15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위장회사를 동원해 중국 중고 선박 등을 구매하는 행위가 최근 몇 년간 부쩍 늘었습니다. 이번 중간 보고서에는 북한의 핵시설에서의 움직임도 자세히 담겼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한 개 유엔 회원국은 2023년 3월과 4월 영변 핵시설의 경수로와 연계된 냉각수 체계에 대한 시험 가능성을 감지하고 이 원자로가 언제든 가동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패널이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2022년 패널이 관측한 것과 거의 동일한 구룡강의 한 지점에서 1월부터 간헐적으로 물이 방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3월엔 원자로 서쪽 지원 건물 근처에서 새 건물 공사가 시작되고 2022년에 완공된 다른 지원 건물 3개동 근처에서도 추가적인 공사 장면이 관측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도 비중 있게 소개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2022년에 17억 달러로 추산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사이버 절도 사건 이후에도 북한 해커들은 전 세계 암호화폐와 그 외 금융거래소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찰총국 소속 해커들이 점점 더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이용해 자금과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암호화폐와 방위, 에너지, 보건 분야의 기관 등이 주요 표적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해킹 조직 킴스키가 이메일 메시지를 중간에서 가로채고 이를 도용할 수 있도록 한 구글 크롬용 확장 프로그램을 배포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그 외에도 라자루스 그룹과 블루노로프 등 북한 정권과 연결된 사이버 조직이 가짜 웹페이지 등을 이용해 일반인을 속이는 스피어 피싱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으로 사치품 유입이 계속 이뤄진다는 점에도 우려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1월 평양으로 운송된 것으로 알려진 랜드로버사의 디펜더 110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제조사로부터 해당 차량이 2020년에 생산된 모델일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전문가 패널은 2021년 북한에서 포착된 그랜드 피아노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한 대북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의 사치품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어 2016년 채택된 2270호와 2321호를 통해 다시 한번 대북 사치품 거래 금지 규정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은 대북 제재 규정에 적용되는 사치품 목록을 정리해 발표했지만 중국 등 일부 나라는 여전히 이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번 보고서에서 각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치품 목록을 반영해 수출 통제 품목을 갱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주요 임무는 대북 제재 불이행 사례 조사, 제재 이행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 등입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 나라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으며 매년 두 차례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 영국은 자국 출신 전문가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매년 9월에 발행되는 중간 보고서로 올해는 430쪽에 걸쳐 다양한 사례를 담았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에 한글이 적힌 북한제 대전차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베긴 사다트 전략연구센터의 알론 레프코위츠 연구위원이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연구위원은 2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현재 가자 지구에 북한 전문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중동 내 최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에 화학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 무기가 전쟁에 사용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레프코위츠 연구위원을 조상진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연구위원님께서는 현재 이스라엘에 계신데요. 하마스의 지난 7일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The situation, it's a war zone. Israel now is divided. We face
한마디로 전쟁터와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러 위협의 직면에 있습니다. 검은 토요일이라고 부르는 지난 7일에 공격이 시작됐고 하마스와 지하드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 공격의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뿐 아니라 국경 근처 키부츠 지역 민간인들을 학살한 것이란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끔찍한 일을 보여주기 위해 액션캠을 부착하고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가자지구로 납치된 사람들이 약 225명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납치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전쟁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악입니다.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정된 하마스가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가자지구에 대한 장기간의 봉쇄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갈등을 키웠다는 일각의 견해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f Hamas, Russia call them, for example, freedom fighters. But if Ukraine would have attacked
러시아는 하마스를 자유를 위한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자유투사가 러시아를 공격한다면 그들은 자유투사가 아닌 테러리스트라고 부를 것입니다. 미국의 9.11 테러 사태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알카에다를 자유의 투사 조직으로 정의했겠지만 그들은 자유의 투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수천 명의 민간인을 공격하고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죠. 심지어 일부 같은 이슬람 국가조차도 하마스가 한 악행을 비판했습니다. 가자지구에 수십억 달러가 지원됐지만 가자지구 아래 터널을 건설하는데 그 돈이 낭비됐습니다. 그 수십억 달러가 시민사회 발전에 쓰이지 않고 미사일을 만드는 데 낭비됐습니다. 우리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분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와 지하드 군대를 건설하는데 낭비되는 수십억 달러의 돈은 민간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북한은 보건과 교육에 돈을 투자해야 하지만 김정은은 이를 자신의 군사력 개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동 내 테러 단체들과의 연계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군 발표에 따르면 하마스로부터 압수한 무기 중 북한제 무기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북한 무기가 하마스에 제공됐고 실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I would say it's a well-known fact that we can see some of the shipments.
네, 물론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북한으로부터 선적된 무기의 일부가 적발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외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상에 관계없이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 다른 중동 테러 조직이 필요로 한다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곳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하죠. 이미 알려진 F7 로켓 외에도 107mm, 122mm 대전차 로켓 등이 북한으로부터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스라엘군이 발견한 것을 보면 이 로켓에 한글이 쓰여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북한이 미사일과 핵 문제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은 외화가 필요하고 북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누구에게든 기꺼이 팔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자지구에서 이러한 경무기를 볼 수 있고 헤즈볼라가 있는 북쪽 전선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북한 선적이 확인된 예멘 후티 반군에서도 북한 무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서 가자지구와 이란의 후원을 받는 무장단체 헤즈볼라로 향하는 화물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가자지구는 꽤 오랫동안 봉쇄돼 있었고 모든 거래가 면밀히 감시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마스는 어떻게 북한산 무기를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It is blocked not 100%. What we see is
100% 차단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국경을 지나는 화물을 이스라엘이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가자지구와 국경을 맞댄 또 다른 지역인 이집트 시나이 반도 일부 지역에서 터널을 통해 가자지구로 물건이 보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집트 국경 밑으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터널이 있고 이집트에서 가자지구 전역으로 무기를 들여올 수 있습니다. 또 이집트에서 가자지구로 가는 화물의 일부는 바다를 통해 운반됩니다. 이스라엘 해군이 차단할 수 있지만 모든 화물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가자지구는 미사일 제조 공장을 자체적으로 건설했는데 북한과 이란을 통해 관련 기술을 가자지구로 가져갔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자지구에서 관련 북한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마스가 북한과 직접 거래했을까요? 아니면 이란 또는 헤즈볼라를 통해 북한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Because the funding for Hamas and jihad comes mainly from Iran.
하마스와 지하드에 대한 자금은 주로 이란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류는 북한과 이란 간 관계를 통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마스와 지하드의 무장 세력들이 이란에 가서 훈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북한에 가서 훈련받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쪽 병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에 있던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시리아로 이동한 것도 포착됐었습니다. 과거 북한이 시리아에 건설한 핵시설이 이스라엘에 의해 파괴됐는데 이 공격으로 북한 사람들이 사망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마스에 제공된 북한산 무기가 실제로 이스라엘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Is it a threat on the existence of Israel? As I said,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한 위협이라고 봅니다.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 덕분에 북한과 이란의 도움으로 개발된 하마스 미사일 중 일부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국경 키부츠 마을을 공격하는 데 사용된 탄약 중 일부가 북한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외에 북한산 무기가 더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in the case of Hamas and Jihad, what they use is they use an
Hamas와 지하드의 경우 북한산 대전차 무기를 사용하는데 이들은 무인 비행기 드론을 이용해 이것을 운반한 다음 떨어뜨려 탱크를 파괴했습니다. 기존 탱크는 대전차 지뢰나 대전차 미사일 등에 대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드론을 사용한 대전차 로켓포라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또 다른 문제는 북한이 이란, 시리아와 협력한 화학 무기를 테러 조직들이 사용할 잠재적 위협이 있다는 것입니다. 헤즈볼라에 화학 무기가 반입됐다는 징후가 있었다는 추정과 함께 큰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헤즈볼라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 전문가들이 헤즈볼라에 화학 무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헤즈볼라는 하마스를 비롯한 다른 여러 중동 내 무장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이들 중동 테러 단체들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하마스 연계 못지않게 북한과 헤즈볼라의 협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까요?
If North Korea would have not denied it, we should be start worrying that North Korea is becoming.
북한이 헤즈볼라와의 관계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북한이 정상 국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미사일이나 방사포에 한글이 적혀 있는 것을 제시해도 그들은 이스라엘이 조작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란이 주도하는 악의 축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넓은 지역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고 하마스와 예멘 후티 반군, 헤즈볼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위협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모두가 치러야 할 대가는 매우 클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이나 정부는 북한과 중동 내 테러 조직들과의 연계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이스라엘 정부나 국제사회는 앞으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Israel knows that North Korean weapons, conventional non-conventional weapons,
이스라엘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비재래식 무기가 중동의 국가와 테러 조직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은 전 세계 정보기관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국 등 다른 정보기관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기관, 특히 주로 미국과 협력해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는 선적을 차단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죠.
북한이 중동 지역 내 주요 무기 공급 국가이자 주요 위협 세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우려하십니까?
North Korea, I wouldn't say it's the main supplier. We have
북한을 주요 공급국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테러 조직에 많은 탄약을 제공하는 이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대북 제재가 계속될 경우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가장 큰 우려사안입니다. 북한은 제재를 해제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무기를 판매할 새로운 고객을 찾아야 하겠죠. 이에 따라 현재는 러시아가 북한의 주요 고객입니다. 또 북한은 중동의 테러 조직에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시리아와 헤즈볼라 및 중동 지역으로 점점 더 많은 무기가 판매되는 것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알론 레프코비츠 연구위원으로부터 이스라엘 현지 전황과 북한과 중동 내 테러 단체들과의 무기 협력 문제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북한 등 일부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위협하는 독재국가들이 IMF의 금융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릭스컷 상원의원이 26일 국제통화기금 IMF 책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이란, 중국,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IMF로부터 긴급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IMF 내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특히 IMF 미국 대표가 IMF 국제준비자산인 특별인출권을 해당 나라에 분배하는 데 반대하도록 했습니다. 특별인출권은 미국의 달러 등 외환과 교환할 수 있는 잠재적 청구권으로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제금융수단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다만 현재 북한은 IMF 회원국이 아닙니다. IMF에 가입하려면 회원국 투표에서 총 투표권의 3분의 2 이상의 지분을 가진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회원국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또 미국은 IMF 이사국으로서 북한 같은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오른 나라에 대한 IMF 자금 지원은 반대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 등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자가 이끄는 나라에 미국은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점에서 법안이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97년에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스컷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안 발의를 발표하며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테러 자금을 지원하며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를 위협하는 나라에 자금을 지원하는 건 우리가 국가로서 옹호하는 모든 것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전 세계 테러 지원자들과 악한 정권들의 무임승차는 끝났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IMF 책임 법안은 IMF의 미국 대표들이 전 세계 독재 정권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이들이 미국과 우리의 파트너 및 동맹국의 경제력으로부터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루즈 의원도 성명에서 적대적인 행위자와 불량 정권은 경제와 외환보유고를 강화하기 위해 IMF 특별 인출권을 사용한다며 이런 능력은 미국이 제재를 통해 그런 정권에 책임을 묻고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려는 노력을 직접적으로 약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전술에 진작 대응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이 북한의 도발 문제 등 양국의 현안을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두 나라가 세계 주요 사안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26일과 27일 워싱턴에서 만나 다양한 역내와 세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특별히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 모든 나라가 하마스의 테러 공격을 명백히 규탄하며 분쟁의 확대와 확전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이 인도적 지원과 민간인 생명 보호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그 외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논의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과 왕 부장이 이틀에 걸쳐 7시간 이상 회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미중 양국이 서로의 차이를 관리하고 양국 국민과 세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협력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오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군과 군 사이의 채널을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중국에서 부당하게 구금되거나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미국인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 양측은 중국에서 제조되는 것으로 알려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미국 유입 문제와 양국 간 직항 항공노선 증편 사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신장과 티벳, 홍콩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으며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대우와 비시장적 경제 관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두 차례 실패 끝에 10월 중 3차 시도를 예고했던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위성 발사 준비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발사를 미루는 배경에 대해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8월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에 실패한 직후 국가우주개발국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 10월 중 제3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10월을 하루 남긴 30일 현재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 위성 발사장에선 이렇다 할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준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에 관한 질문에 군은 관련 지역과 시설에 대해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 추적 감시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추가로 설명할 사안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정찰위성 발사 시도 당시 각각 발사 이틀 전에 전 세계 항행 경보 제도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 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이를 사전 통보한 바 있지만 3차 발사를 예고한 사전 통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기구 등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런 전례에 비춰본다면 10월 중에 쏘려면 이미 국제기구에 발사 통보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2차 발사 실패 직후 3단계 비행 중 비상 폭발 체계 오류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믿음성과 체계상 큰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해당 오류를 바로잡는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3차 발사 성공 여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력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와 직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성 발사를 공언했고 성공할 걸 확신했는데 두 차례 실패했는데다가 세 번째까지 실패를 하게 되면 리더십도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술을 확보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특히 러시아 측이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의 위성 등 우주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 등을 바탕으로 발사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의 10월 발사 예고는 북한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발표됐기 때문에 발사 일정을 미뤄도 내치 차원에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발사체보다는 군사정찰 위성에 걸맞는 수준의 위성 본체 제작과 관련한 러시아와의 협력 때문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의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은 2012년과 2016년 비록 효용가치가 없다고 평가된 위성이지만 지구 궤도에 안착시킨 경험이 있을 만큼 발사체 기술 수준은 높지만 위성은 조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 때문에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회담 이후 위성 시스템과 관련한 양국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두 국가 간의 위성 시스템에 특히 이제 감시정찰 위성에 관련된 기술 지원 이런 것이 아마 논의되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그런 열악한 수준의 위성 시스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위성 시스템을 쏘아올리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지난 5월 북한의 첫 정찰위성 실패 당시 서해에 추락한 잔해물을 인양해 분석한 결과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한국군이 인양한 위성 잔해 중에는 위성체에 달린 광학 카메라와 부품, 경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는 러시아 입장에선 미국을 직접 겨냥한 탄도미사일 기술보다는 위성 기술 지원이 국제사회 비난을 피하면서도 북한의 탄약 지원에 상응한 거래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김 위원장의 당장의 관심은 러시아와의 거래에 집중해 있고 정찰위성 발사는 후순위로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러시아하고 무기거래, 탄약거래를 통해서 반대가 뿔 뭘 받든지 그 거래를 최대한 실리를 뽑아내는 게 최대 관심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관심이 거기 가 있는데 굳이 지금 인공위성까지 또 관심을 분산시켜가지고 이걸까지 할 필요도 없다. 이게 또 하나의 작용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까지 터지면서 북한이 도발보다는 외교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말 최고인민회의에서 외교전을 강조했고 이후 반미연대에 초점을 맞춘 외교 행위와 대외매체 선전에 집중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특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북한은 중동에서 높아지는 반미, 반이스라엘 여론의 편승에 외교전에 한층 힘을 싣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유한 명예교수는 이딴 전쟁 발발로 국제사회 이목이 분산된 외교적 환경 또한 북한이 위성발사 시점을 고민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전쟁도 지금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어려운 시기적인 문제도 인공위성 발사의 연기와 연관지어 볼 수 있다는 거겠죠.
홍민 박사는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자문 결과에 따라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 시점이 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심혈을 기울이는 전략무기 개발의 핵심 요소이고 이미 내외에 공표된 사업이라는 정치적 무게 때문에 여전히 연내 감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 전력 130여 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이 오늘부터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펼쳐집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3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훈련에 미군에서는 F-35A와 B, FA-18 전투기, EA-18 전자전기, C-130 수송기 등이 한국 공군에서는 F-35A 스텔스 전투기와 E-737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KC-330 공중급유 수송기 등이 참가합니다. 미한 양국 전력은 실전적인 공중훈련을 통해 전시 작전 수행 절차를 점검하고 연합 항공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번 훈련 기간 중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은 작년 이맘때 실시된 미한 연합 비질런트 스톰 훈련 때 대륙간 탄도 미사일 한 발을 포함해 탄도 미사일 6발을 쏘는 무력 도발을 벌인 바 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에 가까이 접근해 위험한 비행을 하는 장면을 미군 당국이 공개했습니다. 미군은 중국의 이런 위협적인 행동이 최근 2년간 180건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지난 24일 국제연공인 남중국 해상에서 중국 제21 전투기가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작전을 수행하던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를 위험한 방식으로 가로막았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야가 제한된 야간 비행 중 접근한 중국 조종사가 국제 항공규칙과 규범을 어기고 위험하고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비행했다고 비판하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조종사는 통제불능의 과한 속도로 접근해 B-52의 위아래 10피트, 약 3미터 이내로 비행하면서 두 전투기를 충돌 위험에 빠뜨렸다고 인태사령부는 지적했습니다. 인태사령부는 이 사건은 국방부가 2023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미국과 다른 국가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에서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방해하려는 불안전하고 비전문적인 행동으로 꼽은 최신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가을 이후 최근 2년간 중국의 이런 행동은 180건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7일 미 국방부는 동중국해와 남중국 해상에서 합법적으로 작전 중인 미군 항공기에 대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강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한 사례 15건의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전투기 조종사들이 무모한 기동과 고속 접근뿐만 아니라 조명탄을 쏘거나 무전으로 욕설을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하던 캐나다군 정찰기 오로라호에 중국 전투기 최소 두 대가 5미터 이내로 접근해 조명탄을 쏘며 몇 시간에 걸쳐 비행을 방해했습니다. 일라이 레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부는 지난 23일 2023 중국 군사 안보 보고서 관련 대담에서 중국의 이러한 근접 비행과 위협에 대해 중국군의 조직적인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을 영내에서 몰아내고 미국과 동맹국 간 틈을 벌리려는 목표로 강압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 국방부는 26일 홈페이지에 올린 우첸 대변인 발언에서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고 불난데 부채질하고 문제를 휘저으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군은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고 중국 관할 해역에서 계속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유엔군 사령관이자 한미 연합 사령관과 주한 미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폴 레카마라 사령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26일 전화 통화에서 유엔사와 일본의 지속적인 협력을 재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상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상에 따르면 메카마라 사령관은 영내 안정을 위한 주한 미군 및 유엔군 사령부의 협력 파트너로서 일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유엔사 파견국들의 북한 선박 간 불법 환적에 대한 감시 활동과 미일 동맹의 역할, 그리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한일 3국 공조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유엔사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민 강제 북송 등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영화 제작이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장르와 소재도 다양화되면서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영국 런던의 중심가인 커즌 시네마에서 열린 다큐영화 Beyond Utopia 시사회와 관객과의 대화 행사.
여기 와 있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예, 예.
두 탈북민 일가족의 목숨을 건 탈출과 엇갈린 운명을 생생하게 그린 이 영화의 제작진이 관객과의 대화를 마치자 객석을 꽉 메운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선댄스 영화제 등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 등을 수상한 이 영화는 이번 주 영국의 킹스 컬리지 등 세 곳에서 시사회와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국의 BBC 등 유명 방송국들과 가디언 등 언론 매체들은 앞다퉈 주인공 중 한 명인 탈북민 엄마 이소연 씨와 탈북민을 구출하는 갈렙 선교회 김성훈 목사를 인터뷰해 크게 보도했습니다. 10여 개 언론 매체와 인터뷰했다는 김 목사는 탈북민 구출을 펼친 20년 이상의 기간에 이런 관심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좀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그러나 뭐 할 정도로 너무 울어서 미안하더라고 막 사람들이.
제작진은 이 영화가 탈북민 참상을 폭로할 뿐 아니라 아들을 향한 모성애, 3대에 걸친 가족사랑, 북송 뒤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아들에 대한 죄책감과 눈물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화는 이미 이번 주 미국에서 개봉돼 언론 매체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칼럼니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 부트 씨는 20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에 Beyond Utopia는 영웅적인 한국인 목사의 도움으로 북한을 탈출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논픽션 스릴러로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영화라고 호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참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꼭 보라고 추천했습니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자도 X에 북한 관련 일을 많이 하지만 Beyond Utopia 같은 강렬한 영화는 본 적이 없다며 친구들과 이 영화를 볼 것을 추천했습니다. 차석자는 한국의 세계적인 아이돌 스타인 블랙핑크와 BTS의 X 계정을 링크하며 한국인의 나머지 절반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배워보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도 조현동 대사가 지난 17일 이 영화의 프로듀서인 수미테리 전 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 등 용기 있는 비언 유토피아 제작진과 출연진을 만났다며 북한 인권 문제의 참혹한 현실을 생생하게 담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에서 막 홍보 행사를 마친 테리 전 국장은 27일 VOA에 영화라는 매체의 강력한 힘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These films have power to reach many, many more people, ordinary people, the Americans, the foreigners, the Europeans.
이런 영화들은 미국인, 외국인, 유럽인, 영국인 등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리 국장은 그러면서 영화를 보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과 지도자 등 기괴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언론 매체 보도에 익숙한 청중에게 북한 주민들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선 이 영화 외에도 지난 21일 북한 인권 뮤직 토크 콘서트를 통해 올해 서울 락스퍼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은 영화 이 엄마의 낯선 땅이 상영도 했고 25일엔 세계 최대의 국제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 영국 본부에서 You Don't Know가 상영되었습니다.
근데 엄마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서 저 치료받고 저 그리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저를 공부를 시키려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너무 감사하고
영화 You Don't Know는 특히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과거 항일운동 때 불렀다는 자유가를 서두에 소개하며 북한 주민들도 배워서 익숙한 이 노래의 자유를 왜 북한 주민들은 누리지 못하는지를 역설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질 때 자유권을 똑같이 가지고 났다. 자유권 없으면 살아도 죽은 것이니 목숨은 버려도 자유 못 버려.
이 영화를 제작한 이용남 감독은 27일 BOA에 영화가 주는 독특한 힘이 있다면서 최근 1, 2년 사이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인권을 다룬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제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북한 인권 영화들을 보면 다양한 장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극영화도 있고 또 애니메이션 영화들도 있고 또 다큐멘터리 영화들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한 어떤 영화 장르들의 확장이 외연의 어떤 확장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래서 기존의 어떤 뭐 증언을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분노나 공포나 연민을 만드는 걸 좀 넘어서서 이제 그분들의 어떤 삶의 여정들을 뭐 좀 우리가 좀 크게 좀 담론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든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상영회를 개최했던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다룬 일본 영화 트루 널스는 애니메이션 장르이고 탈북민 허영철 감독이 동료 100여 명의 탈북민과 함께 제작 중인 영화 도토리는 정통 극영화입니다. 장르뿐 아니라 영화의 소재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8일 You Don't Know 2편 격인 영화 행복의 발견을 공개하는 이 감독은 첫 편이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내용이었다면 2편은 탈북민들이 한국 정착 과정에서 겪는 모습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You Don't Know 같은 경우는 이제 3부작입니다. 그래서 올해 만드는 영화가 두 번째 이제 영화인데 창 하나로 볼 수 있는 어떤 진실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조금 더 넓은 창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착에 좀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행복을 찾아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담고 있는 영화라 행복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지금 You Don't Know 두 번째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최근 열린 북한인권 영화 상영회를 기획했던 박지연 진검다리 공동대표는 과거와 달리 최근 제작되는 북한인권 관련 영화엔 영국인 등 외국인들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019년 전에 나왔던 이제 탈북민들이 그렸던 미디어는 너무 이제 아픔만 그리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이제 그 접하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의 그 새롭게 말하자면 필름 에세이처럼 나오잖아요. 다큐멘터리가 이런 에세이처럼 나오니까 그분들이 그 아픔과 함께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또 살아가는 새로운 모습들을 그 보여주는 그런 미디어가 있고 그 영국인들한테 이제 많은 질문들이 해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성은 목사도 관객들의 눈물과 큰 호응을 보면서 영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알리려는 노력이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잔잔한 물가에 돌을 던지면 그 파장이 이렇게 일어나듯이 이거 영화는 한 편이었지만 북한에 대한 어떤 것들이 파장을 일으키는 게 제가 생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뭐 파괴력이 큰 것 같아요.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을 또다시 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관련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2011년 이후 12년째입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최고등급 위험국가로 북한과 이란을 꼽았습니다. 이 기구는 25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되어 있는 북한과 이란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북한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에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결함들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및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12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FATF는 회원국과 관련 기구는 금융기관들이 강화된 감시체계를 적용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각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표적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관할 지역 내 북한 은행의 지점과 자회사를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의 외환 결제 거래 업무 제휴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고려해 2020년 2월 해당 국가 목록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검토 절차를 일시 중지했다면서 북한 등에 대한 이번 등급 부여가 당시 결정에 따른 것이란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가 이란과 북한의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 체제의 최신 상황을 반드시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기구로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대량 살상무기 확산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1989년 창설됐으며 현재 회원국은 40개국입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헬로 서울이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10년 10월 30일 국제 적십자의 창시자이며 노벨상을 수상한 앙리 듀낭이 82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2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아수용소 국장을 역임한 아버지와 신앙심 깊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앙리 듀낭은 어렸을 적부터 자원봉사 활동에 힘썼습니다. 앙리 듀낭은 사업차 이탈리아에 갔다가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솔페리노 전투의 참상을 목격합니다. 수천 명의 병사가 의료진의 도움 없이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은 이후 앙리 듀낭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는 제네바로 돌아온 이후 그때의 모습을 되새기며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앙리 듀낭은 또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해줄 구호 봉사단체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마침내 1863년 국제 적십자를 탄생시킵니다.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 헌신 봉사를 한 앙리 듀낭은 1910년 10월 30일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1938년 10월 30일 미국 북동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화성인들이 지구를 공격했다는 소식에 공포에 휩싸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라디오를 통해 화성인들이 지구를 침략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은 것은 영국 작가 허버트 조지 웰스의 공상과학 소설 우주의 전쟁을 극화시킨 라디오 드라마를 듣고 실제 상황인 줄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라디오에서 방송되던 드라마 우주전쟁에 나오는 화성인들의 침공을 실제라고 착각해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주민들이 대피하며 대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화성인 침공 소동은 영국 작가 허버트 조지 웰스의 1898년 동명소설을 각색하고 연출한 젊은 연출가 올슨 웰스에게 유명세를 안겨주었습니다. 이후 스크린으로 무대를 옮긴 올슨 웰스는 오래지 않아 영화계의 거장이 됩니다. 올슨 웰스의 명성은 영화 시민 케인으로 절정을 이루게 되지만 올슨 웰스의 유명세는 이 드라마 우주전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상황 종료 후 방송 제작진은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를 했고 뉴욕타임즈 신문도 일면 톱뉴스로 화성인들의 지구 공격 소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